매주 수요일 우리는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 본문에서요, 갈릴리 호수를 거점으로 해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초기 사역을 요즘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호수를 건너가시다가 큰 풍랑을 만나서 고초를 당하던 제자들, 그리고 거기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온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죠. 오늘은 이제 이 호수를 건너간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즉이 땅에 거하는 수많은 귀신들을 다스리시는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을 보시면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4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로 건너오시던 시점이, 35절에 보면 언제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계셨습니까? 저물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던 시각을 추측해 보건대, 이미 호수 건너편에서 저물 때 배를 타고 건너오셨으니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을 시점은 한밤중이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미 저물 때가 되어서 도착하면 한밤중이 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시기 전에, 호수 건너시기 전에 여기서 무슨 사역하신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거기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비유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늦은 시간까지 가르치셨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풍랑치는 바다를 건너서 한밤중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다다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이 거라사인의 지역 이렇게 나오는 본문을 아마 마태복음, 누가복음 병행 구절들 읽다 보면 왜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거라사인의 지방 이렇게 이야기할까? 이게 같은 지명인가 다른 지명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뭔가 하실 수 있습니다. 찾아보니까요, 뭐 이런저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런 것을 다 구별할 만큼 그렇게 신학적으로 똑똑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런저런 것들을 쭉 살펴보면서 추측건데 혹은 참고해보면 제일 이해하기 쉽게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라사인이 사는 많은 지역들 중에 가다라라는 도시에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이르셨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고고학적으로 또 논란의 여지들이 충분히 있습니다만 쉽게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은 이 거라사라는 동네, 여기서 변화받은 사람을 나가서 대가볼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했다, 2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대가볼리는 그럼 또 뭘까? 제가 내드린 거에 보면 데카폴리스라고 해서요, 데카는 10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폴리스는 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에, 특별히 갈릴리 그이 동편에, 이 요단 동편 지역에 이 건설된 헬라 왕국이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했던 헬라 왕국이 알렉산더 왕 사후에 이 알렉산더 왕의 업적을 기리고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헬라식 도시들을 많이 건설하게 되는데, 여기서 데카폴리스는, 이 데가볼리라는 곳은 뭐냐 하면 그 중에서 갈릴리 동쪽 편에 건설되어 있는 이런 헬라식 도시 10개의 연합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꼭 10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뭐 14개가 됐기도 했다가 15개가 되기도 했다가 여하튼 그런 10개 정도의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더큰 의미죠. 이 가다라 지역에서,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여기서 변화를 받은 사람이 이 데카폴리스 전체로 다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방 지역에 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 이방 지역에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돼지들, 유대인들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돼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혹은 유대인들 중에서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은 아주 비천한 사람들이거나 무시당하는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돼지를 일단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 지역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즉 한밤중에 거라사인 지역이라는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나오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에 보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에서는 이 사람의 상태가 어땠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바위나 동굴을 뚫어가지고 거기 이 사람을 매장하는 풍습이 있었고 충분히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그런 무덤을 뜻합니다. 그 무덤에 거하고 있고 그 다음 3절에 보면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왜냐하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에요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귀신에 의해서 막 이 광인처럼 뛰놀고 할 때 이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쇠사슬, 여기서 이 쇠사슬이라고 얘기할 때 이거 복수형입니다. 하나의 쇠사슬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이 사람을 칭칭 동여매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 사람을 제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귀신에 집혀서 이 얼마나 힘이 셌던지 이걸 다 끊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귀신에 의해서 막 살았다는 거죠. 5절 보십시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행구절이라고 하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몹시 사나워서 이곳을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게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오래 옷을 입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벗은 몸으로. 광인이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벗은 몸의 사람이 귀신 들려서 옷은 입지 못했고 무덤에 거했기 때문에 씻지 못했을 거고 산발을 해서요,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만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 마리 짐승과 같았을,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힘들었을 이 한 사람을 예수님은 지금 만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사람의 삶을 조금만 더 들여다보시면요, 이 병행구조는 누가복음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람이 가끔 귀신에 사로잡혔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사람이 항상 24시간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제정신이었던 때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가끔 귀신이 와서 그를 붙잡으면 이 묶었던 이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미친 듯이 광야로 몰려나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방해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못 지나가게 위협하고 그랬을 거란 이야기죠. 근데요, 이 사람이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귀신이 그를 지배하지 않았을 때, 지피지 않았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있는, 어쩌면 이 사람도 가족이 있었을 겁니다. 결혼해서 아이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그도 단란한 가정을 가진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 그도 그 도시에서 기거하는 정상적인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신을 차리고 나서 보면 자기 몸에 묶여있는 이 쇠사슬과 산발에 있는 뭔가 벗은 몸을 보면서 스스로 그가 얼마나 절망하고 자괴감에 빠졌겠습니까? 어쩌면 제정신이 돌아왔을 때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그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이 사람을 아무도 제어할 수 없어서 귀신이 일단 집히면 쇠사슬 들러도 이 사람을 묶어놓을 수가 없어서 그는 결국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격리돼서 아무도 거하지 않는 음산한 무덤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광야를 뛰어다니기도 하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겁니다. 자기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귀신에 잡힌 그때는 자기 스스로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정신이 돌아오면 가족들을 그리워하고 자기도 한때 이렇게 살았을 것을 아마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절에서는 그래서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저는 여기서 봅니다. 물질이, 명예가, 권력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쫓아가는 현대인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의 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떠난 인생들, 죄악의 부패성에 물들어 있는 인생들, 물질로 만족하려고, 명예로 만족하려고, 혹은 권력으로 쾌락으로 만족하려고 노력해보지만 거기서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의 다른 뭐 어떤 것들에 빠져서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마약, 쾌락, 그리고 그 허무함의 끝에 자살하게 되는 거죠. 어찌된 영문인지 국민소득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사회보장제도가 우리나라에 점점점 갖추어지면 갖추어질수록 자살하는 사람들 빈도는 더 늘어만 갑니다. 우울증 환자는 더 늘어가고요. 정신병원은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떠난 인생, 마귀의 권세에 묶여있는 인생의 참된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가끔 정신이 들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지만 결국 그러다가 다시 마귀에 사로잡혀서 자신도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서 담임 목사님 그래서 자주 이야기하시는 대로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기 개똥 무덤이 내 집이죠. 그렇게 쓰라린 가슴 안고 다시 울게 되는 거죠. 금지곡 싫었다고 이 강의 안에 이렇게 싫으면 안 된다 이야기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개똥벌레가 우리 이 현대인들의 자화상입니다. 아무도 어찌할 수 없는 그 허무함 가운데 쩔어서 이것을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그런 인생들에게 찾아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7절,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 있나이가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귀신이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제자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귀신만큼은 예수님의 신분을 정확히 압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물론 이건 예수님을 순순히 인정하는 의미에 굴복하는 의미의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요, 축귀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과 관련된 문헌들을 보면 가끔 귀신들이 자신을 쫓아내는 축귀자들의 신분과 내력을 밝혀내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축귀 사역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끄리고 계십니다. 왜? 아직 사역 초기였기 때문에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시고자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숨기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고 열두 제자가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생각하자 주님은 그제서야 밝히 예수님 당신의 사역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비추어 보면 지금 이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굴복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만 굴복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방해하고 있는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TMOE 카이소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이 흔한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나는 내버려두고 당신 일이나 신경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우리로 따지면 됐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신경 쓰지 말고 당신 일이나 신경 쓰라는 그 문장을 귀신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 왜 저를 간섭하십니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직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나를 간섭하시냐? 당신 일이나 신경 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서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도 이 예수님에게 지금 발악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자기를 여기서 떠나보내면 무저갱, 즉 지옥으로 음부로 끌어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예수님과 지금 대적할 수가 없다는 것을 자기가 대적해서 이길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발악을 하고 있지만 당신 일이나 신경 쓰십시오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간청하는 거죠. 제발 지금은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능력에 그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 귀신에게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런 명령을 하셨고 이 명령에 이 사단이 발악을 하면서 마지막에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요, 9절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 귀신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 근동 고대의 전쟁사에서요, 전쟁을 할 때 상대방 적 장수의 이름을 아는 것은 이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묻고 있는 건 진짜로 귀신의 이름이 몰라서 그렇게 물으셨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귀신의 이름을 몰랐을 리도 없고요. 주님이 이 귀신의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나오라고 이야기한다면 네 이름이 뭐냐 묻고 계신 걸까요? 아마도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여러 가지를 보고 나면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예수님 당신은 아셨지만 정체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혹은 우리들에게 그 정체를 밝히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불필요한 행동들을 하실 때가 가끔 있어요. 그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말 그대로 제자 훈련을 하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설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 당신은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지만 제자들에게 무언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이 장면에서도 아마 예수님이 귀신의 이름을 묻는 것은 제자들에게 뭔가 이 귀신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교훈을, 이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자기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군대. 뭐 유명한 부분입니다. 레기온이라고 해서요, 6,000명 단위로 묶여있는 로마의 한 군단을 의미하는 군대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이 귀신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 6,000명의 군대라고 했는데,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데카폴리스 이 지역에 있는 곳은 헬라 도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워낙에 반란을 많이 일으키니까요, 유대인들을 효과적으로 이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 정규 군대가 이 데가폴리스, 이 데가볼리 곳에 주둔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서 이 특히 북쪽 지역에 많이 일어났던 반란들을 이 안정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있었다고 하죠. 로마 군대의 그 강력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이 마가 복음의 저자는 그 군대의 이름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군대의 이름을 듣는 순간 이 이름 앞에 우리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이것을 읽은 사람들은 다 알았을 거예요. 로마 군 한 군단 6,000명이면 한 지역을 좋게 멸망시킬 수 있는 규모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강력한 천하 무적의 군대, 그 귀신의 이름이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아, 이게 그냥 뭐 한마디에서 나갈 귀신이 아니구나, 강력한 귀신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하무적의 난공불락의 성과 같았던 이 로마군 한 군단에 해당하는 귀신이 이 사람을 지금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강력함에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자 귀신이 발악을 하지만 예수님에게 강청하고 있습니다. 저를 무적행에는 제발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그 귀신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혹은 백 명이든 천 명이든 육천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로마군의 그 강력한 한 군단 병력에 해당하는 할지라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만 하시면, 명령만 하시면 육천 명 아니라 육만 명 되는 군인이어도, 군대 귀신이라도 거기서 나와서 무적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곳에서 쫓겨나서 갈 곳은 무적행 지옥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를 오늘 엄습하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너무나도 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현실보다, 우리의 앞에 가로막아서 있는 이 레기온 6,000명에 해당하는 군대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면 다 쫓겨내 보낼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도 한낱 피조물일 뿐이죠. 마귀도. 이제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에게는요. 13절부터 11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그 이 돼지 떼에게로 저를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강청하는 이 귀신에게 들어가라고 허락하시고 이 귀신이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고 거의 2,000마리에 해당하는 약 2,000마리에 해당하는 돼지가 이 빌탓길 산에서 풀을 뜯다가 빌탓길로 내리달아서 물에 빠져서 다 몰살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이 돼지 떼가 거의 2,000마리였다고 합니다. 아마 요 부분 읽으시다가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나 그리고 또 그 많은 돼지떼가 다 죽었답니다. 왜?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이 아까운 돼지들을 몰사하게 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장황한 설명들을 적다가요, 도대체 이거 설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순전한 한낱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 그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칭찬하시지만 이것을 보는 제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히려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구제했으면 좋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이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관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보면서 항상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그 뭐라고 할까 아담의 후손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갖는 관점은 그런 겁니다. 아깝다. 2,000마리면 얼마예요? 예, 제가 계산해봤습니다. 요즘 돼지값 폭락했다 하더라고요. 24만원에서 26만원요. 25만원 잡아도 2,000마리면 5억이 넘습니다. 아깝다는 거죠. 그 많은 돈을 아꼈으면 누가 보면 13장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아르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고쳐주십니다. 회당장이 예수께 안식일에 병 고치신 걸 보고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잘 들으십시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그러면 18회 동안에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너희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냐. 2,000마리의 돼지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그거 아깝다 생각합니다. 주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기보단 아깝다는 거죠. 안식일의 규정보다 18년 동안 귀신에 얽매여서 메인바이 되었던 이 아브라함의 딸을 고치는 게 주님에게는 더 큰 관심사였습니다. 2,000마리 돼지가 아깝다 그것보다 주님에게는 지금 귀신에 사로잡혀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인생을 살리는 것이 더 우선이었다는 거죠. 귀신이 들어가자마자 몰살해보니 이 돼지떼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깝습니까?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이 한 사람의 광인 더 중요했다는 말입니다. 14절부터 20절에는요 이런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13절까지 여기서 이렇게 딱 끊어지고요. 14절 딱 나온 다음에 그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14절부터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예상해서 논술을 쓴다면 어떤 내용들이 나와야 정상이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일단 두려움과 경외함에 대한 표현들이 나와야 됩니다. 와, 주님이 그 말씀 한마디에 그 아무도 제어할 수 없었던 그 귀신을 쫓아내셨다. 두렵다. 예,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됩니까? 두려움에 대한 반응은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 반응, 우리는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일반적으로는요, 이 정도 주님이 강력한 이적을 행하시고 나면 이 주님을 우리의 도시로 모셔드려서 여기서 주님에게 뭔가 말씀을 듣고 주님, 우리도 이렇게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신 대로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16절, 17절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이 귀신 집혔던 사람이 온전해진 모습을 본 다음에 예수님에게 가서 주님 우리 도시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떠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갑자기 예수님에게 이 도시를 떠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많은 설명들이 나옵니다.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왜 2천 마리의 돼지를 다 죽이셔야 했을까라는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학자들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사람들에게는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 기적을 봤던 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던 한 명의 광인이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함을 받아서 즉 한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온전한 새로운 인생이 인생으로 바뀐 그 사실보다 자신들에게 있었던 2,000마리 돼지떼가 죽었다는 사실이 더 크고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 살아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다고요. 아마도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살시킬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우리 도시에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 역에 남아있게 된다면 이것보다 더 크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 속에서 생겨날 수 있겠다. 2,000마리가 몰살하고 났다면 어쩌면 우리 집에 있는 또 다른 돼지들 다 몰살시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온전하게 된 한 사람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주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여기를 떠나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에 관심은 없고 2,000마리 돼지떼에 관심이 있는 이 사람들의 이 거라사인들의 모습이 저는 그냥 거라사인들의 모습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좀 하자면 사역자가 된 이후로 사역자에게 평생 따라다니는 부담이 있습니다. 숫자. 매주 주일 통계를 낼 때마다요. 그 통계 몇 명 올라갈 때마다 아주 쭈뼛쭈뼛습니다. 아마 거기서 자유할 수 있는 사역자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사역이 아주 잘 돼서 막 사람이 매주 늘어나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한 명, 두 명 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울지 모를 겁니다. 한 사람이 귀중하다.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고 기꺼이 나 같은 인생도 구원하신 것을 그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 한 영혼을 향한 것이라는 걸 안다면 제가 자주 묻지 않습니까?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직 나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셨을까요? 오지 않으셨을까요? 1번 오셨다, 2번 안 오셨다, 3번 나는 모르겠다. 몇 번입니까? 1번 아닙니까? 주님 당연히 오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구원받을 인생이 한 명밖에 없어도 나 한 명만 있었어도 주님은 기꺼이 오셨을 겁니다. 그렇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사역하셨는데 사역자인 나는 결국 한 명의 영혼에 집중하기보다는 오늘 청년부에 몇 명 왔는가, 오늘 우리 교구에 몇 명 왔는가 이거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명의 사람이 구원받는 이 일들에 집중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저는 이것이 사역자인 저의 칩으로만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한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이 장면에 열광하고 이 장면에서 주님에게 감사하는 우리 내일교회였으면 좋겠고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친 모임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돼지 2,000마리 5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했습니다. 폭락하기 전 돼지 가격이면 10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에게는 이 한 영혼이 살아나기만 한다면 2,000마리 아니라 20,000마리가 다 죽인다고 한들 아마도 중요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거 다 희생하고서라도 너 하나 얻을 수 있다면 기꺼이 주님은 그거 다 희생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피 끓는 애타는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하나 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8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귀신에게 명령하시고 귀신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장면을 좀 상상을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배에 내리셔서 이 거라사인의 땅에 딱 닿는 순간 무덤 이 거라사인의 지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요 예수님에게 막 이 귀신이 위협하기 위해서 달려 나오고 있는, 막 달려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사람을 아직 만나기도 전에 멀리서 그 사람을 향해서, 아니 그 귀신을 향해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머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에도 똑같이 이미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명하시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서 배경을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굳이 피곤한 사역을 다 마치시고요, 1부, 2부, 3부, 4부, 5부 뭐 이렇게 예배하시는 큰 교회 목사님들요, 예배 인도를 하고 담임 목사님도 주일을 보내시고 나면 몸무게가 1kg 정도 빠지신대요. 큰 교회 뭐 7부, 8부까지 하시는 분들이 2kg씩 빠지신대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습니까? 피곤하셨겠죠. 그런데 굳이 주님은 그 밤에 저물 때에 거라사인의 땅으로, 즉 호수를 건너서 가십니다. 그리고 가다가 중간에 풍랑도 만나십니다. 도대체 왜 가셨을까요? 그리고 마치 이 귀신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직 귀신이 예수님에게 오기도 전에 이미 귀신을 향해서 귀신아 나오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언가 주님께서 무언가 긴박한 상황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었다면 예수님이 뭔가 사역 중에 계속해서 뭔가 쫓기시듯이 이 뭔가를 이 사역을 하시다가 허겁지겁 이 거라사인의 땅으로 들어가셨을 거라고 저는 아마 그렇게 영화를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13절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봅니다. 돼지떼가 어떻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로 귀신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요, 이 돼지떼가 비탈을 내리더라 물에 빠져서 몰살해버립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은 24시간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끔 귀신이 그를 사로잡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추측컨대 주님은 이 인생을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인생, 광인이었던 이 인생, 심지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이 골칫덩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쇠사슬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골칫덩어리였던 인생, 어쩌면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생각했던 이 인생을 기억하셨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리고 이 2,000마리가 죽음을 이 몰살했던 것처럼 어쩌면 그 밤에 이 광인의 운명이 바다에 빠져서 이 호수에 빠져서 죽는 것이 이 광인의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귀신이 이 사람을 사로잡은 그 밤에 어쩌면 이 광인은 이 돼지떼처럼 호수로 내달아서 죽어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 한 사람을 기억하셨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던 이 광인을 기억하시고 그 밤에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폭풍을 뚫고 오셔서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거라사인들이 주님을 떠나가게 하고 나서 주님이 거라사인의 땅에서 아무런 사역도 하지 못하시고 다시 떠나오시게 됩니다. 즉 주님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여기까지 밤새도록 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은 우리 복음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주님이 만나실 때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치셨겠습니까? 아니요. 길 한가운데 나무가 서 있지는 않습니다. 길 옆에 서 있죠. 그러면 삭개오를 만나시려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를 뚫고 그 삭개오 앞으로 가셔야 정상입니다. 수가성 여인의 사건을 보셨습니까?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땅을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I must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길로 가야 하겠다. 그리고 그 먼 길을 주님은 사마리아 길을 향해서 가시고 수가성 여인을 만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살 인생의 향방을 알지 못하고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기 짝이 없었던 이원석이란 청년에게 주님이 그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나주셨다는 건 아닙니까? 원석아, 세상 사람들이 다 너를 무시하고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얘기했을 때 창녀에서 더 이상 남편을 이야기하지 못했던 그 인생을 만났던 것처럼 너도 내가 그렇게 만날 것이다. 오늘 주님 광인도 똑같이 만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한 사람밖에 없어도 이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그 밤에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폭풍을 뚫고라도 오셔서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인은 살아납니다. 2,000마리가 다 죽어도 좋으니 너 한 사람 건졌으면 됐다. 그리고 주님은 거라사인의 땅을 떠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사람을 만나시고 이것이 주님의 인생을 만나시는 방법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주님의 이 사랑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아니 사역자인 제삼 가운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에게 천하보다 귀하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지만 숫자에 신경 쓰고 한 사람이 사는 것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런 주님의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고 소망한 것은 또한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찾아오시는 이 주님을 만나시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고난이 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할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기만 할까 하시는 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도 이 광인을 만나러 오시는 것처럼 기꺼이 찾아오십니다.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주님은 기꺼이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우리들 모두를 온전히 사로잡는 그런 시간이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